아멘. 형제 자매님들, 고린도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뤄왔지만 이번 주에는 7장, 8장, 9장을 복습했습니다. 네,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관련 있는 것인데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가 우리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상에게 드린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연구하기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방면에서 이 부분을 다룰 때 여기에 여러 가지 요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또한 영감을 얻습니다. 또 주명에서 우리는 먹임을 얻습니다. 우리 이렇게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말씀을 또 다른 방면으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망을 먼 곳에서 큰 조망을 숲을 보는 조망을 갖는 것입니다. 조감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장들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감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고린도서 7, 8, 9장에 대한 바울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 조감도를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라이프스타디와 각 주 읽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 특별히 중요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7장에서 9장을 이해하기 위한 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을 읽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지만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유익한 것이란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하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내 불편함은 줄지만 편리함이 가장 극대화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고린도의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이 무엇인지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할 때 7, 8, 9장 오기 전까지 각 장마다 여러 구절들이 이 유익하다는 단어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절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무엇이 참된 유익인지 바울의 관점에서 이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함과 구속하면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것이 되신 것입니다.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익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체험 가운데 그는 아는 것입니다. 자,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여기서 유익한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관적으로 체험함으로 이 모든 믿는 이들이 이 건축을 위한 금, 은, 보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담대한 유익입니다. 4장 2절입니다. 여기에서 청지기들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익한 것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제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5장 6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거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본래 누룩 없는 사람들이니 새 반죽이 되도록 묵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도 이미 희생되시어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묵은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으로 지키지 말고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킵시다. 여기서 이 유익은 그리스도를 새 반죽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로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병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6장 7절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완전히 패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려 하지 않습니까? 왜 차라리 속으려 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익하다는 것은 형제자매들 안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유익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교회를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아들 안에 계신, 영으로서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얻음으로 그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참된 유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있어서 무엇이 유익합니까? 라고 물을 때 또 결혼 생활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를 관심하고 교회를 관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올 때 바울은 그의 가장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의 교회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돼서 이 유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관심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관점으로 그를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점으로 그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시면 바울은 수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 성도들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관심하는 관점과 조망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관점으로 그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장들의 조감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다가올 때 이렇게 볼 때 많은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께 더 빛비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감도를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누린 것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바로 고린도전서 7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각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지내십시오. 다시 또 뒤로 한 발짝 가보겠습니다. 겨울에 우리는 출애굽기 결정 연구를 드렸습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만졌습니다.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으로 교회 주의 회복하는 교회들의 생명의 성장의 정도는 영적인 그 해수는 우리의 육체 해수와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께 가져 나갔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왜 우리 생명이 성장에 있어서에 우리가 잘하는데 왜 빨리 자라지 못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이 저를 많이 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바울이 결혼에 대해 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상황 안에서 어떤 이유와 결혼을 했든지 바꾸지 말고 거기에 넘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상황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으니 이제 그때 주님을 추구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2년 동안 전시간 훈련에 갔다 왔습니다. 그 훈련에 있은 다음에 제가 아 주님을 성계제 했지만 그때 저 자매를 만나게 됐고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아 가정을 이룬 다음에 주님을 섬겨야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현지 상황을 볼 때 제게 작은 아이가 두 명 있습니다. 제게 두 살 2년 8개월 된 아이와 8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상황 안에서 4일 동안 일한 다음에 6시에 집에 돌아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은 다음에 제 첫째 아들이 밥 먹는 걸 도와줍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 아이를 거실에 두고 그리고 거실에 가면 자동차와 기차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도와서 이것을 청소해야 합니다. 제가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치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지난 몇 달 동안 그래서 제가 다 도와줬고 이 아들에게 스스로 도우하도록 교육시키지만 제 말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면 이 아이가 스스로 하기 장난감을 다 치운다면 하는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저에게 빛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형제님들 각 사람이 어떤 신분에서 부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대로 지내십시오. 제게 말씀하신 것이 제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 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환경 안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현을 낭비하고 있는가, 많은 날들을, 많은 달들을 낭비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레벨에 다다르면, 수준에 다다르면 그분을 섬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인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들의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 하나님 영원한 관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같은 것을 지금 제에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이 같은 일을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형제님이 언급하신 대로 이번 주 저희는 고린도 전서 7장 8장 9장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다시 읽을 때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저는 사실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읽을 때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추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조감도로 이렇게 가지고 이것을 읽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학 때 여러분 보면 여기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보면 여기 새로운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관심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친 희생제물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9장 16절 17절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는 이미 청지기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서 이기려고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권투하되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전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이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복습할 때 유익하다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가 저에게 왔습니다. 특별히 순수하다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직접적이고 단순하고 하지만 진실한 방식으로 강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잡했지만 복잡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매우 직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매우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순수히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때 깨끗한 것을 떠올립니다. 어떤 오염이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순수의 다른 뜻, 순수의 다른 뜻은 단일함입니다. 생각 안에 한 개만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생각 안에 갖고 있던 그 한 가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결혼에 대해 말할 때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그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내 자신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을 관심하는데 바로 주님을 관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8장에 올 때 지식과 사랑을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여기 특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알아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알아주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는 겁니다. 왜 우리 인정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마음 안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요기 19장에서 그들을 내 개인적인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고린도 전서가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의 예방 접종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계집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할 때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가정 안에 문제 있을 때 다른 관점에서, 각도에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 네, 이것이 한 모든 말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나뉘지만 바울은 말하기에 여기 한 주님과 한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아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는 한 가지만 알기 원하지만 이 그리스도와 십자 오빠 계신 그리스도만 알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형제들은 매우 합법적이고 서로 심지어 소송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한 분,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 위해 죽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 육체를 다루는 문제, 한 영, 또 먹는 문제, 그래서 뭐 주님께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인데 왜 내가 고기를 먹을 때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들을 걸어 넘어지게 한다면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형제를 걸어 넘어지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참된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뭔가 순수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온 존재가 하나님,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관심하는 것이 참된 순수함입니다. 자, 이제 9장에 오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해명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사도로서의 그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남아서 그들의 돈을 뭔가 얻고자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린도의 성도들의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이 바울의 사람이 왜 이 도시에 와서 그의 동기가 무엇이지, 왜 우리 복음을 전파했지,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보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복음으로부터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두 사람씩 제자들을 내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 전파 내보내서 한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복음 전파하고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네, 복음 전파한 다음에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서 먹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9장에 보면 내가 복음 전파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인가? 제가 돈을 쓰고 소비할 때 뭐가 필요하지? 어떤 것을 내가 가져야 하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 마땅히 필요한 것,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라고 말합니다. 주의 상집회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합니다. 흔들고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복음 전파하지 않는다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고려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보상을 원하고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는 이미 청지기 직분이 맡겼습니다. 이 청지기는 그 가정 안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 풍성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받았을 때 부모가 음식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들에게 옷을 또한 구입해서 입혀줍니다. 하지만 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서 어떤 것을 돌려받기 원치 않습니다. 단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붓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아이 관계에서 어떠한 순수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한 이후에 어떤 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고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내 청지기 직분이라고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도망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자신이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또 그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붙잡기 위해 달리십시오. 여기 바울의 동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 가지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하고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동기했다면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든지 상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를 다른 데 있어서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상을 받을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환경 안에 있을 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환경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피곤하고 집에 내 아이와 함께 있고 그를 도와줘야 청소하는 걸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달려야 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도와서 청소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영은 활동적이고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너무나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하면서 한 상황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하지만 또한 달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전진할 때 형제님들은 우리가 달리기를 격려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많은 복음 집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단지 책임을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경주입니다. 보상이 있고 그 끝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 경주를 마쳐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아침에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은 여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믿음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망과 사랑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순수했습니까? 우리 어떻게 순수냐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순수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로 주님 저를 이끄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꾸미는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복잡했습니다. 꾸미는 이야기와 그다음 족보를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만 관심합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바울의 관점은 그분이 거하실 거처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거하실 거처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5절입니다. 이 명령을 한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 기능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한 가지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영이 부어질 때 십자가 역사합니다. 이런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익과 순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인격을 말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라 하는 이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But it is not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기초에서 볼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그의 마음 안으로 취했음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형제들이 유익에 대해서 또는 순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18년 전 나에게 드신 형제이 났습니다. 제가 구원 받고 나서 제가 구원 받고 침례를 받고 한 달 뒤에 제가 특별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님이 저를 어떤 나에게 드신 형제님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형제님은 대만의 군대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70년대에 키가 크고 군인처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 형제님께서 군대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전 시간으로 섬긴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매우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1년만 더 군대에서 복무를 했다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 상태였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반응했습니다. 근데 제가 형제님께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매우 절대적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생명이 자라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 그분 키가 크고 저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내려다보면서 왜 이러한 조언을 구하는지 이렇게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새 문장을 말씀하실 때 제가 펜을 들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의 영과 당신의 영이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분의 영과 당신의 영이 하나가 된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당신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말씀이 당신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실행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 이건 쉽지 않은데요. 모든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말하기를 세 번째, 교회생 안에 남아 있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문장이 저를 보호하고 보존하였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저를 보호하고 보존하였습니다. 연합된 영이 바울이 항상 연합된 영 안에 숨었습니다. 그는 항상 영을 훈련했습니다. 그에게 명령한 것을 수행했습니다. 그 위임을 다했습니다. 주님부터 받은 본분을 다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성도를 위해 부었습니다. 그가 관심한 마음에 관심은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았겠지만 바울에게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이외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입되고 그냥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 흘러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볼 때 여기 한 말씀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바울 안에 성육신데 그 하나님이 바울의 영을 통하여서 바울 안에 육체로서 임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한 말이 주님의 말이었고 주님의 말이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위임이 없지만 내가 여러분의 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글은 주님이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 옆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그가 이 편지를 계속 써나갔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 안에서 이 심지어 바울의 의견을 적었지만 이것을 주님이 보증하셨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영 안에 숨은 자였습니다. 주님이 바울 안에 성육신으로서 되셔서 그 안에서 표현되셨습니다. 그 입을 표현 또 호흡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셨습니다. 교회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8장에 올 때 바울은 절대적입니다. 매우 직선적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성들 안에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10장에 가부터 나오지만 바울은 매우 절대적이었습니다. 제 먹는 것이 다른 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남은 일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단지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절대적임을 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 이런 것을 봅니다. 만약 제가 김치를 먹지 않을 때 제 형제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제 남은 일생 동안 그를 위해서 김치를 먹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먹는 것은 이 여러분 문화를 나타냅니다. 고대 학적으로 볼 때 아주 오래된 과거에 쓰던 궁전들은 먹고 다시 토해내고 술 취할 만큼 마시고 토해내는 그런 곳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은 마시고 술 먹고 마십니다. 술, 심지어 술 취합니다. 집에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이런 궁전에 와서 먹고 마십니다. 이 고린도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그들에게는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도시에 철학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생활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교회 생활 안에 갖고 오지 마라 말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 그 어떤 것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성도들을 손상시킨다면 가져오면 안 됩니다. 바울의 이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역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9장에 올 때 제가 놀란 것은 이렇게 제가 1장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성경에 17개의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게 동료를 향한 것이고 또 자기를 고소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소는 실제로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 여러분 보십시오. 그 구절의 뒤에 있는 바울의 글을 볼 때 여기에 있는 소문들과 작은 말들, 잡담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 누가 바울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도로 세웠습니까? 왜? 그 여기 있을 때 때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오기도 하고 때때로는 바나바와 함께 오고 뭐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보면서 바울이 우리 현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것 같은데 어이, 우리는 그리스인들인데 바울은 유대인이잖아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 뭐 이러한 잡단들과 소문들을 자기들이 만들고 대화해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매우 비밀스럽게 뭔가 꿍꿍이를 펼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여기 바울의 마음을 볼 때 그러하여금 자신을 해명하도록 합니다. 자신을 방어합니다. 형제들에서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방어적이지만 사과하는 관점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열어서 보십시오. 제 마음을 보십시오. 여기 내가 있으니 나를 조사하십시오. 나는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앞에 순수합니다. 여러분 앞에 순수합니다. 왕 앞에 순수합니다. 유대인 앞에서 순수합니다. 하늘과 땅 앞에서 순수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아그리파와 앞에서 그가 선포합니다. 그의 양심을 더럽히지 않았으며 하늘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통해서 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올 때 특별히 이 문제가 있을 때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가 바울 안에 살아있다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샀을 때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분을 확대, 내 몸을 통하여 그분을 확대한다는 그 말을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매일 생활에서 그의 봉사에 있어서 그분의 마음이 순수하고 단일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순수하고 단일하고 단순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고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앉아 있을 때 제가 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네, 조금 이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에게 그려보겠습니다.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지만 예, 입까지 그렸습니다. 예, 사람입니다. 인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형제자매님들 고린도 전서에서 단지 교회의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결혼 문제 있습니까? 7장에 갑시다. 먹는 문제 있습니까? 8장에 갑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9장에 갑시다. 제리 형제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이런 매뉴얼로 쓰는 책이 아닙니다. 여기 적혀있는 모든 것은 뒤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이 바알을 통해서 나타난 표현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듣고 반응, 지금 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말씀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것은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사람 수를 적습니다. 하면 듣고 하면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피로 형제님이 말한다고요? 안 들을래요. 에런? 에런 형제님이 누굽니까? 안 들을래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럴 때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형제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를 말하는 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건가? 나랑 관련 있는 건가? 생각해서 분석합니다. 어떤 제가 식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저에게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초대했을 때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는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나는 지금 많은 것들이 여러분 생각에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왜 초대했지, 무슨 이유 때문이지 이런 것을 막 생각하고 분석합니다. 생각하고 여러분 영어 훈련을 안는다면 여러분이 많은 것을 듣고 알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분석합니다. 여러분 제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걸 죽여버립니다. 그렇지. 근데 뭐 많은데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연합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만 maybe 한 두 달 동안 여러분 안에서 살아날지 모르지만 이제 두 달이 지나면 이거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지난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서 집을 열어서 그들을 초대하고 믿지 않은 이들을 또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라고 우리는 교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죽여버릴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를 통해 듣습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옵니다. 다시 그 생각을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맞는 때 저는 이것을 훈련합니다. 주님, 제게 궁의를 더하소서. 이 말씀을 제가 달콤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유익합니다. 중국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약 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 약을 만들 때 맛이 너무 쓰지 않고 색깔을 넣어서 아이들이 이 약을 먹을 때 이거는 시럽은 캔디구나 시럽이구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서 그대로 그 약을 먹게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국의 전통 약을 만들게 되면 전통 약보를 만들면 여러분 여기 많은 화학 물질이 있지만 너무 씁니다. 여기 뭐가 들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쓴 약을 먹을 때 그 여러분을 저 고칩니다. 여러분 약을 어떻게 먹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붙이든 코로 넣든 입으로 먹든 들이마시든 아니면 아이비를 통해서 여러분 피 속에 그것을 주사에 넣던 약을 주입할 때 건강한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교장 안에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었을 때 조금 씁쓸하고 뭔가 이상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혼 안의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치료하는 그 능력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을 통과했는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를 쓸 때 상황을 보십시오. 형제님들, 그는 단지 시원한 방에 앉아서 쓴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후서 읽어보십시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달콤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배경을 볼 때 그는 고통과 손실을 자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매우 달콤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볼 때 에베소에는 인도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 합당하게 묘사합니다.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에베소에 있는 인도한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꼭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십시오.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여러분 마음 안의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과 연합됩니다. 주님 기도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건강합니다. 그 자신을 찬양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가르침이지만 심지어 지금 할 수 없지만 주님 이 말씀을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9장까지 왔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바울 안에는 그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격을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청지기 직분이 맡겨졌다고 말하고 자기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선포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모든 바울의 말을 나로 바꾸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겼습니다. 청지기 직분은 여러분과 나에게 맡겼습니다. 많은 우리 어려움들을 당할지 모릅니다. 많은 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노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다. 바울이 적은 이 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건 주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이것을 간증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간증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들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전진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영접해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연합시키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많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에서 먹을 때 여러분은 잘합니다. 교회는 함께 잘하고 교회는 계속 전진합니다. 더 진보하게 되고 더 확장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개척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앞선 형제님들의 인도를 여러분 따르십시오. 주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척하십시오. 개척 영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앞에 보시는 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다 불태워서 길을 만들어서 우리는 개척자로서 이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형제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뉴욕에 있는 뉴욕의 교회를 항상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